테일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분은 중국에 선교 활동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중국 그 선교를 위해 51년 복음을 전했고요. 중국 선교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 선교 단체였던 인랜드 미션을 설립한 영국 출생의 선교사였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좀 하면서 이 오늘 우룩기 2장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우룩기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한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Full Reward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보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의 이 우룩기 2장의 말씀을 이분이 보면서, 우룩기가 이 들판에서 열심히 그 이삭을 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영적 수학의 들판에서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보아스가 마치 룻을 보아 알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수학터에서 수고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보상은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영적인 수학을 위해서 수고합시다 하는 그런 상당히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설교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2장의 그 말씀은 그렇듯 우리가 여러 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귀하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1장의 그런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도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룻기 2장에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룻기 1장에서 저희들이 보신 것처럼 1장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작이었죠.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둠에 어둠을 더해가는 듯한 그와 같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룻기 1장인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결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없이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1장을 살펴봤습니다. 2장이 들어오면은요, 그런데 그 어둠에 마치 서광이 쫙 비치는 듯한 그와 같은 일로 이 2장의 커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입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매우 이 차원을 차원적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그래서 2장의 맨 처음에 보시면은 빛과 같은 그런 인물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나왔던 남자들은 이름도 그랬고 굉장히 어두웠어요. 참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고 하면, 2장의 막이 축 열릴 때 1절부터 나오는 사람의 모습은 마치 빛으로 찾아오는 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 우리 교회도 보아스가 있습니다. 한 명이.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 예, 쉐인 박 성도님 아들 이름이 보아스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적으로 친족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보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보아스라는 그 이름에 그 미음이라고 붙여져 있죠. 미음. 그래서 우리 사번역에 아래 보시면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음 해놓고 설명이 있죠. 빠름, 쾌속. 그게 바로 그 보아스 이름의 뜻을 성경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주 같은 것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보아스의 이름이 쾌속, 스피디한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보아스라는 이름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 힘 있는 자. The person in strength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속히 회복해 하는 힘 있는 사람. 멋있죠. 그 앞에 이름들은 막 그 나오미 아들들은 질병이라든지 허무라든지 그런 이름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죠. 환하게 뭔가 소망이 쫙 비춰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를 좀 더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에 그 말씀인데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바로 나오미의 사별한 남편이죠. 그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친족이죠. 그런데 그가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루키의 배경을 아시죠? 시대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바로 사사기의 그 아주 칙칙한 그런 사회상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편한 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에요. 그러나 그때 이 재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외세 그런 침투가 있었고 뭐 농사 지어놓으면 그것도 가지고 그냥 또 가버리고 말이죠. 와가지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그런 배경인데 지금 상당한 시큐리티를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재력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그런 사회 속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은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지러울 때 힘이 있는 것이 선을 위해서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지러울 때 힘이 있는 것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쉽게 사람들을 사람의 존귀함을 함부로 유린하는 그런 일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됩니다. 그러니 이건 상당히 중립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배경에 그런 텐션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말씀은 이 보아스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렇게 마치 이렇게 섬유를 촘촘하게 짜듯이 짜놔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과연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일을 하실까? 그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청을 해요. 제가 나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울게요. 나오미와 룻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과부 처지가 되어가지고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처지입니다. 근력이 있어야 남자들이 일을 하고 뭔가 이 농작을 할 때 거기서 또한 소출을 가지고 올 텐데 여인들로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냥 나오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룻이 같이 그냥 한숨 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올게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커뮤니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지금 그들이 있는 그런 처지 속에서 도움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약속 속에서 이 룻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두는 자들로 하여금 수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해야 할 자비로운 일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들이 수확하는 양 가운데 얼마를 의도적으로 남겨놓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게 바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하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로우심 그와 같은 것들이 아주 가득 있어요. 레위기는 그냥 어떤 그런 그 재례의 의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자비로우신 섬세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 말씀을 면밀히 보면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 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 마음이 이러니 나의 백성도 나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좀 더 넓은 그 문맥에서 보면은요, 지금 레위기 29장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신 거룩함을 명하신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과 거룩함이라는 것이 합치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그런 모습은 어떤 외적인 어떤 행위에 뭔가 지키고 안 지키고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모습의 본질은 다른 사람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거룩함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입니다. 종교예식의 아주 공교로움, 그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행동적인 것이고 거룩함은 상대방의 절실한 필요를 보고 채워주려고 하는 열정입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렇다면 뭘까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모습을 보이시고 그 끝났습니까? 그 거룩하심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주께서 사람 영혼의 구원의 절실함을 아시기에 구하시고자 사람 몸으로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절실한 영혼의 구원의 필요를 채우신 그 사랑의 행위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는 다른 말로 거룩함이에요. 사랑이고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소개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이 재력이 있다 하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대가 이렇게 악한 상황인데 자기가 있는 그런 재력 가지고 악하게 군림할 수도 있고 선하게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대가 더욱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 평안하고 다 좋을 때는 누가 누군지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죠.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관계를 추구했고 거룩한 물질관을 지녔어요. 그런 성품으로 이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대하니 어떻게 나옵니까? 수확, 요번에 소출 확실하게 해야 돼. 면도날처럼 정확하게 그 수확량을 맞춰야 돼.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4절, 5절. 보아스가 4절입니다. 베들레헴 성읍에 왔다. 그는 그 다음에 자기 그 일꾼들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수확량이 어때가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주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그렇게 얘기하니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이 격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이래 오늘? 이렇게 안 왔잖아요. 보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실을 하니까 서로 간에 존중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심을 이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애는 없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애는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주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전개시키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꼭 우연같이 자꾸만 이렇게 저자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3절.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아, 우연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우연히도. 의도적으로 거기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는 밭이지? 그렇지. 찾아내가지고 GPS 찾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여기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올 때까지 내가 언제든지 좀 기다리지.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우연히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 마침. 그것도 또 우연스러운 단어예요. 마침. 아니, 보아스가 항상 밭에 나오는 건 아닌데 마침 어떻게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와가지고 마침 그 밭에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잔뜩 우연과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가 뭘까요? 의도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사전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 같은 기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 모두에게는 우연한 일로 생각이 될 법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연하게도 일어나는 일과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그리고 거룩하심에 합당한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제 메시지 드리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성도님의 삶 속에는 아 그냥 우연스럽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가운데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연한 그런 일과 같이 우리가 생각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을 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뭐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연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기억하시나요? 삭개오 아시죠? 예, 세리 삭개오.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났던 그런 사건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삭개오의 경우도요, 우연인 듯 하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가운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일입니다. 자, 뽕나무에 올라가서요, 삭개오가 그리고 예수를 멀찌감치서라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저쪽으로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뽕나무에 멀찌감치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침 바로 그 나무 아래를 멀찌감치 가야 할 뿐이 왜 그 나무 아래를 지나시는지 삭개오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그 나무 아래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연히도 나무 위를 보니까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너 누구냐? 내려와 봐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예,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매우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일찌감치 그 장소 뭐 지나갈 행렬이 지나갈 그런 그 구석을 알고 일찌감치 뽕나무 멀찌감치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신을 숨기고 예수를 보려고 했어요. 세리인 그가 뭐 예수를 보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면 자기 비즈니스에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법도를 잘 따라 살도록 하는 예수 랍비를 보고 싶어한다는 것이 겸연쩍기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멀리 지나가고 그냥 발치에서만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는지 그 다음에 위를 보신 다음에 너 누구냐 하시지 않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순간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건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은혜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입고 주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이 먹먹해지고 삶의 새로운 선택을 내리는 기회를 경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감정이 한번 그냥 그저 좋게 일어나서 경험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알게 된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결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넉넉히 갚아주신다. 자, 우리 12절에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 그 전에, 바로 그 전에 있는 11절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대기 시므온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이 파운데이션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선한 결정은요.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행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또 하나님 백성들이 선한 그런 소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다 들어서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자, 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이 그 당시에 경제 활동이 훨씬 낫습니다. 베들레헴보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 나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시어머니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이제 어머니 결의가 나의 결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도 이제는 섬기게 됐어요.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생활이 익숙하고 모압에서의 모든 문화 풍습이라든지 그런 것이 익숙했지만 그나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소중했던 거예요. 나오미가 너무도 그냥 귀해서 그냥 룻이 따라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룻이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나오미가 먼저 룻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나중에 보면 룻이 나오미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기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묘한 그런 역사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룻의 믿음은 주위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인데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밭 일을 할 때 모든 안전과 필요를 다 약속해줘요. 이 넘치는 보아스에 베풀어주는 은혜를 우리가 보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쭉 보세요. 이제 5절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9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잠깐 보시면 5절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처음 보는 아낙이에요. 그러니까 일꾼 감독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제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볼 때는 그냥 이 룻은 모압 여인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보통 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꾼들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서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매우 성실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엄청난 그런 그 은혜를 끼치는 그 약속을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보시오 세댁. 이 세댁이란 말은 우리 한국말에 좀 친근한 그런 말이지만 보통 이게 젊은 아낙이라는 말로 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젊은 아낙,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니까는 자기 그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이나 마찬가지처럼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같이 껴가지고 뭐 주워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여인 같은 경우에, 나그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진 거 나중에 뒤에서 줍는 정도인데 지금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파격적인 그러한 대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한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9절,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보호를, 그리고 공급을 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남자 일꾼들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이방 여인이고 하고 그러니까 핀잔을 주는 거죠. 아니, 죽기만 해야 되는 것도 고마운 줄 알고 그러지 못하고 왜더 많이 주느냐고 이런 식으로 괜히 딴지를 걸 수도 있고 핀잔 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괜히. 예, 텃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잘 받아들이고 충분하게 모든 일을 잘 줍는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는. 그래서 룻이 10절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듯이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룻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 자기 처지가 어떤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 절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뭐 입에 발린 어떤 그런 겸손하게 말하고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일이에요. 자기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보아스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악한 세대, 그런 가운데 그 자기의 힘으로 악한 일을 함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악할 때 더욱더 선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아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바로 그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또 믿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렇게 잘 보살피고 생각해 주십니까? 하니까 11절에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마음에 숨은 어떤 그런 동기와 행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듯한 그런 모습을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면서 칭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룻 스스로 생각할 때도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을 대우를 기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모압하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적대관계에 있었잖아요. 분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박대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게 아니 더 잘 대우받고 보호받는 환대 어리둥절했던 것입니다. 12절 우리 12절 읽으셨지만 한번 이 말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인데요. 시작. 대개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엄청나게 그런 예,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좀 실제적인 그런 문제를 보시면 17절을 보세요.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하루 준 거예요. 준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자, 이 한 에바쯤 됐다는 그 양은요. 반 달 정도 노동한 대가로 받는 양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반 달 벌고 한 거예요. 넉넉한 하나님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좀 자,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 보아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꾸만 이제 칭찬을 좀 하는데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그 같은 주님의 사람. 자, 이 분명 보아스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룻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베푸심을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가 룻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자기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가운데 사용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과정 중에 제가 또한 쓰임받기를 기뻐합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한 그 베푸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일꾼들에게 명하잖아요. 여기저기 의도적으로 나달들을 흘려놓게 하잖아요. 룻이 더 거둘 수 있게 해주는 섬세한 돌봄이 있고 보호까지 약속해주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거룩한 성품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닌 재물, 힘, 모든 것의 소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들이 쓰여지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함을 잘 아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자였어요. 아까도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함은 십자가에서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두 가지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 모든 율법과 강령이 예언자의 강령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아스는 그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 속에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 있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룻이 볼 때 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해주는 그런 자비와 사랑, 보호와 공급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나 한낱 이방 여인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십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잘 알았죠. 룻의 행실과 믿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듯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생애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를 자 이제 좀 크게 좀 보시면 어때요? 룻이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나오미가 루세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는 그와 같은 소중한 연결체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루시, 나오미가 힘들어있고 어렵고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쓴뿌리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초라한 나이든 그 여인을 향해 루시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어머니, 제가 이삭을 줍고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었어요. 은혜를 우리는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참 놀랍죠? 축복의 통로는 이렇듯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들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이 될 때도 있고 축복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가 이제는 뭐 언제 보겠어 이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관계는 언제나 상방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소중하게 알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같은 흐름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 그 같은 은혜가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연이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자녀의 거룩한 삶은 세상을 초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점수를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실 때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 각자의 인생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소중함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소중함을 우리가 그냥 한낱 세상의 어떤 그런 보도 뉴스거리에 그냥 국한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점수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룩한 삶의 가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모압 여인이에요. 보아스는요 기생의 자식이었어요. 기생 자식이 어때서 뭐 그러시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기생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잖아요. 기생 라합의 자식이 보아스예요. 자, 마태복음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에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예, 거기까지요. 자, 보아스를 누가 낳았어요? 라합.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 홍색줄을 내렸던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있어요. 룻에 지금 일어난 그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역사 속의 한 부분이에요. 저와 성도님의 인생은 그냥 우연하게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는 명멸해버리는 그런 네온사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너무도 소중한 삶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는 나의 사랑받고 나의 귀한 자녀다. 그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오히려 내가 모든 한 약속이 그대로 이어질 것을 목격하고 살아라.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세요.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모든 이 세상의 이 철학 사상은 하나님과 이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형식적인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증거로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시기까지 이어지는 계보들 속에 하찮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 라합이 들어가죠. 룻 들어가 있죠. 또 어찌 보면 세상 귀족들과 왕들이 천하게 볼 기생자식인 보아스도 들어가 있죠. 모압 여인 룻과 비슷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그 24절에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십니까? 수로페니키아 여인인데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 이방 여인이죠. 그 자기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제 청을 하러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듯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않겠느냐고,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얻어먹기라도 하지 않겠느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속에는 예수를 향한 변치 않는 신뢰, 확신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낫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낫게 하시고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거절이 아니었어요. 내가 왜 너한테 베풀어?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주님의 의도는 믿음의 신실성을 확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여인에게, 그리스도 여인에게 그 일을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오신 세상의 구주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너는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막 핀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사람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그 동양 사람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 공자를 믿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만든 차별적이고 공평치 못한 모든 담을 허무시고 예수만이 영생을 주심을 선포하는 진리의 복음이세요. 믿으십니까? 이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보이지 않는 벽들을 허물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시면 저 가보고 싶은 데가 있지만 못 가봤어요. 근데 뭐 가실 게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지금부터 베들레헴에 가면 룻이 보아스를 만난 밭이 있대요. 그 밭 이름이 보아스 들판이라고 그럽니다. The Field of Boaz. 네, 한번 가보세요. 보아스 들판. 근데 바로 그 옆이 또 대단해요. 그 보아스 벌판 옆에가 뭐냐면 목자의 벌판이에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의 탄생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보아스의 벌판 그 옆에 목자의 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와 공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일깨워주는 매우 놀라운 그런 사인이죠. 성도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습해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uncertainty,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혼자서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불현듯 잠을 설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그 사실을 잘 확인을 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두려워 보이고 믿음의 삶이 어려워 힘이 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심에는 틀림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